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말씀 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6절 함께 읽죠.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절 같이 읽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예배할 자리에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때에 참여할 마음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 당신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은혜되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가 삶으로 잇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 나선 자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12월에 들어선 첫날입니다. 올해도 정말로 이제 한 달만 남았습니다. 한 해 믿음으로 살아오시느라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세상 풍파와 제 유혹에도 굳건히 믿음 지켜내신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주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달도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리라 또한 소망해 봅니다. 물론 끝까지 우리 믿음 흔드는 것들은 여전할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편한 것을 불러오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은 항상 많은 수고와 희생과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믿음이 큰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이러한 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 늘 마이너스 인생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 때문일까 믿는 자는 늘 소수였고요. 적은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늘 어려움 뿐이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꺼이 주의 편에 서기를 마다하지 않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남은 자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사실 자금의 시대에 이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편히 쓰지 못하듯 많은 이단의 사상들이 이 남은 자의 사상을 이용하여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단의 가르침을 믿는 자들만 남은 자라고 그렇게 많이들 주장하는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금의 시대에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이 실상 많이 줄은 것이 사실입니다. 허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래서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는데요. 정확히 남은 자라고 뭐 특정되어지진 않는다고 할지라도 온갖 어려움 속에서 되려 하나님만 택해서 홀로 남아있더라도 하나님만 택한 남은 자로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고요.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요셉은 홀로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던 인생을 살았고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주님 편에 택하여서 남은 자로서의 주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로로 끌려간 이방의 땅에서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소수의 사람들이었고요.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친히 주의 말씀 속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이 남기신 자가 되어 예루살렘의 회복과 자의 영광을 꿈꿨더랬습니다. 이들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숫자는 적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가 아닌 홀로 된 적은 그들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단 구약 때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 참 많았더랬죠.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군중이라고 부르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숫자는 많았지만 주의 역사는 다수의 군중으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많은 수의 군중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다수의 군중들이 했던 일이지요. 숫자는 많았으나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고 사단의 편에 섰던 그들. 반면에 여러분 그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고통을 딛고 예수 부활의 증인되어 함께 모여 기도했던 120명의 적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 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과 교회의 시대를 열게 하셨고요.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신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적은 수이지만 신실해서 이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남은 자의 원리. 여러분 그렇다면 수가 적다라는 것 외에요. 남은 자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자금의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 원리는 반드시 필요한 원리입니다. 세상을 거스르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 오늘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본문을 통하여서 이 남은 자들에게 있는 특징을 좀 더 살펴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겸비해 보면 좋겠습니다. 남은 자에게 있는 첫 번째 특징, 남은 자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남은 자들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남은 자들이 있었지요. 아무리 세상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러한 시대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에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남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남은 자들에게 있는 여러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오늘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도 유대인이고 또 베냐민 지파라는 것도 확인하고 있고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러한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바울에게는 여러 별명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자신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 이방인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노라 또 그렇게 말하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 매우 충직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바울이 자기 민족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등한시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큰 역사를 정말 매우 기쁘게 전했던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엔 여전히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오늘 보면 로마서 11장 1절에서 그 마음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택하셨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보내시기로 그리 작정하시고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을 이스라엘로부터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주의 말씀 전하게 하셔서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도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그리 하셨습니다. 그들로 오직 하나님 당신만 믿게 하려 애쓰셨지요. 물론 그 와중에 이스라엘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늘 배반하기 바빴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배반한 이스라엘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아주 성실하게 잘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통하여 보내어 주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구원의 복된 소식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세상 누구보다 제일 먼저 직접 들을 수 있는 특권들을 얻었더랬지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상황상 이스라엘보다 구원에 가까웠던 구원받게 좋았던 민족들이나 나라가 있었을까요? 상황상 이스라엘보다 나은 민족이나 나라는 없었을 것입니다. 허나 어느 민족보다도 강하게 예수를 거부하였던 거절하였던 민족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유대인들이었음을 우리는 예수의 핍박의 그 과정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도 그들이었으니까 말이지요. 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멸시했던 이방인들은 어땠나요?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으로 사는 이들이 날마다 날마다 크게 급격히 늘어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역사의 증거들은 이방에서 더 급격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 아니겠는가? 바울은 이에 답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본문 이 로마서 11장 이전에 9장 10장 말씀에서 여러분 바울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불순종함과 그리스도에 대한 거절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 로마서를 읽는 이들조차도 바울 또한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닐까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런 질문들, 그런 의심 속에 바울은 확실한 답을 오늘 내놓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소망은 열방으로 더 크게 확장되어 가리라. 그러나 그 시작이 된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이죠.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유대인임을 밝히고 강조하며 유대인이 나조차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신뢰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교만의 마음들 또 예수님을 향한 범죄함들을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참 많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소망 없다라고도 의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하나님은 어느 민족 하나도 쉽게 포기할 분은 아니시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민족을 버리시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을 보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의 은혜 속에 자기 민족을 위한 남은 자가 되어서 민족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 민족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이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이 이것을 확인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오늘 본문 2절 초반에서 바울 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말이지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가 구원받고 진리의 예수가 알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이지요. 성령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지금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여전히 품고 있었던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혼란하고 어려운 때, 여러분, 순전히 남은 자 우리가 되어지려거든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믿음만 돌보고 걱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내 믿음 먼저 걱정하고 내 믿음 먼저 돌보기 시작하면 남은 자가 아니라 숨은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믿음만 걱정하면 숨고 감출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왜 남은 자는 다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할까요? 남은 자가 다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할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하나님은 그 남는 자들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고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내 믿음 먼저 돌보고 내 것 먼저 챙기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겠느냐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순전히 남은 자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자 되어져야 할 때에 반드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겸비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 살아가려고 해도요, 남은 자의 그 삶은 녹록진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되기보단 숨는 자 되는 편이 쉽습니다. 그 유혹은 일상적이어서 되려 더 강력하고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위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남은 자가 되길 포기하고 숨어버리는 것 혹은 포기하려 하는 자가 되려는 그 유혹을 영적인 거인들도 많이 직면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거인들도 이러한 유혹, 이러한 어려움에 많이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예로 들고 있는 인물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아방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영적 소망도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극심한 핍박 속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에 절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이 순간 홀로 거룩하고 순전하게 믿음 지켜서 남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 힘듦은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중반에서부터 3절까지 바울은 엘리야의 말을 열왕기상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엘리야의 말을 바울은 인용하여 이렇게 오늘 실어놓고 있습니다. 남은 자의 극심한 고통이 어려움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그것은 쉽게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한탄스러워하고 개탄스러워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러한 한탄의 소리에 여러분 하나님 엘리야에게 어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외에도 7천명의 사람들 예비해 두셨음을 알려주셨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엘리야를 홀로 외롭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남은 자의 길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홀로 믿음의 길 외롭게 걷지 않고 함께 걸어나가 믿음으로 세상에서 모두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 일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남은 자 원리 중 하나입니다. 남은 자에겐 또 다른 남는 자에 대한 기대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 되어서 세상에서 주의 영광과 능력을 그렇게 드러내며 주님의 때를 선포하길 매우 바라고 원하십니다. 고로 남은 자는 또 다른 믿음의 인생, 또 다른 남겨진 인생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전 엘리야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시대에도 주께서 남게 하신 자들이 있을 것이라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이방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지요. 앞선 내용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기는커녕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듯 보여지는 나라와 민족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남은 자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반드시 유대인을 위하여서도 구별하여 남겨두신 이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혼자 걷게 하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오래된 방식이요. 엘리야 시대에도 있었고 바울의 시대에도 있었으니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홀로 걷고 있다 그리 생각되어지실 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 느껴진다 하여도 분명 주님이 함께 걷도록 역사하고 준비하시는 이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조차 알지 못하는 그 준비를 하나님 그리 해주셨듯 우리네 인생,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주님 만나게 하실, 함께 하실 주님이 남겨두시고 구별하여 주신 믿음의 영혼들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꿋꿋이 살아가며 주님이 만나게 하실 믿음의 인생들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포기하지 않는 우리 되어져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일하여 주실 하나님과 또 그가 만나게 하실 믿음의 동지들, 또 남는 자들 기대해 볼 수 있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되어서 기억해야 할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남은 자는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남는 자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중반에서도요, 바울은 남은 자에 대하여서 무엇에 따라 됐다라고 말합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라고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인생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았는데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했던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변한 것은 바로 조롯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은혜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는 것으로, 그것만 외에는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필요 없다, 바울은 그리 생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는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 되게 하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 은혜로 사는 자 되었으니 주만 붙들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0장 20절로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시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나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나는 무엇으로 살아왔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은혜로 살아왔다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당신 편의 선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또 약하디 약한 우리네 삶이지만 험한 세상에서 그래도 주의 편에 서기를 택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네 삶에서 주님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 되어 주의 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당신이 남겨놓으신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 은혜 속에 그 무리에 속하여져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로 남기신 이들과 함께 당신만 붙들고 살아가는 이 시대 마지막 남은 믿음의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